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명의 제자와 또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었죠. 누가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몇 명쯤 되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3년간 따라다녔지만 스승을 배반했고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길에서 다투기도 하고 그 예수님에게 책망도 받았던 그들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잘 살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이러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죠. 우리는 그 답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오늘 12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걸 보게 돼요. 교회의 출발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됐어요. 함께 하지 못했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순간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죠. 이름을 쭉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후에 그 수료자 명단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 이외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여성 뭐 권력 신장 그래서 많이 그래도 대우받고 있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 당시는 여자들은 카운트에도 잘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훗날 야고보와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서신을 씁니다. 이 처음에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라든가 지위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다 뛰어넘고 예수님이 오직 중심이 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차별이 없는 모습.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가 누구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했지만 그들은 잤죠. 졸았습니다. 기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얼마큼 늘어났어요? 120명까지 늘어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가 마지막 때 붙잡히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령님이 새롭게 열어갈 그 세대, 그 시대, 이걸 기대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기도해야겠죠, 마땅히.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실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인재들이 교회에 넘쳐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세워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가 아니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도가 되고 그렇게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15절 하반부터 22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말씀을 성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중간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 그 이후에 11 제자가 남았었는데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12명이잖아요. 12명이라는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약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경험, 자기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혈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든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든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만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들을 인도하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했다 그랬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직을 폐하고 또 새로운 사도,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부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가 이제 골이 났어요. 그러자 21절 22절에 사도의 후보, 12번째 사도의 후보와 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격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꾼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 세워진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20절을 읽어드렸는데 20절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시편 69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20절 상반절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성취됐죠.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을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죠. 제가 오프닝 멘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종교는 신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제비 뽑는 모습이 나와요. 제비 뽑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요셉과 마띠아가 나오죠. 추천된 사람이에요. 제비 뽑아서 누가 돼요? 마띠아가 됩니다. 그런데 거론되는 이름을 보면 재미있어요. 요셉은요, 별명이 나와요. 요셉의 별명은 유수도라 하기도 하고 바사바라 하기도 하는 별명이 나와요. 마띠아는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요셉은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마띠아는 좀 무명인 사람인 것 같아요. 줄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되길 바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요셉이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마띠아였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누가 어느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그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현대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선거를 해서 뽑아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막 싫다고 그러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마띠아를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사도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한 명 한 명 다 골라서 세웠죠.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어떤 힘, 역할, 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비 뽑는 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간섭해 달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그들은 인정했고 그 간섭을 따라서 마띠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마띠아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열두 사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좀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열두 지파가 있었죠? 열두 사도가 나오죠. 나중에 열두 장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열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이라는 이런 사도의 완전체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열두 사도가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따지면 총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행전에 이름이 부각되는 제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아예 이름이 한 번도 거론 안 되는 제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고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게 12사도 체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에는 그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 안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가룟는다는 떠난 자였기 때문에 새롭게 한 사람을 뽑아서 열두 명을 세운 거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다 흩어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일하심 그 섭리를 인정하고 구하고 따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길 바라세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묵상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 아, 참 좋다 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저는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의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 내가 막 의지를 세워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분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 그게 여러분과 우리 제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삶을 살았죠.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자, 오랜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사랑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강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되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몸에 배기까지 오랜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 그것이 이렇게 자꾸 배야 돼요. 그래서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던 성막의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도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왜 닮아가요? 같이 오래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아깝게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주일날만 딸랑 와서 교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인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